무슨 말입니까? 임금을 어라 그러잖아요. 임금이 쓰는 임금님이 기뻐하시는 신학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또는 임금이 주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임금에게 길들여진. 그래서 전두환 시절에는 그 언론 통제를 하면서 어용 그 기자들 어용 그 저널리즘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용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중국 제가 이제 갔다 왔으니까 언제 또갈 수도 있는데. 근데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해 주는 교회죠. 가정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교회죠. 그러면 삼자교회를 어영교회라고 할수 있는가? 체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삼자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용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특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유세비우스라는 인물인데, 유세비우스는 교회 역사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역사가이기 전에 사실은 가이사랴의 감독이었습니다. 가이사랴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머무르는 관저가 있는 정말 아름답다고 소문 가봐야 되는데 전쟁이 안 끝나가지고 아름답대요.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곳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해진 것은 교회사를 썼는데 그의 저작 중에 교회사가 유명한데 그 교회사, 이분이 쓴 교회사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적어도 300년, 처음에 3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에 절반의 지식도 얻질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교회의 역사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세비우스 263년에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는데 339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이 한 말, 이 어용신학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동쪽과 서쪽 그리고 전 지구를 바라보고 하늘까지 우러러보아도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축복받으신 콘스탄티니 제국을 통치하시는 것을 발견하노라. 이쯤 되면 용비어천가 저리 가라 수신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번 살펴보죠. 그는 누구인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학자였고요. 역사가이고 주석가이고 콘스탄틴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생애의 대부분을 가이사랴에서 보냈고 가이사랴 감독이 됩니다. 그게 315년이 중요해요. 315년에 감독이 됩니다. 315년이면 기독교가 로마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해 준게몇 년입니까? 31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라는 얘기예요. 가이사랴의 팜필로스라고 하는 학자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학자죠. 알렉산드리의 오리겐의 제자 피에리우스 문하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니까 팜필로스가 오리겐 그리고 쭉 지나서 팜필로스 그리고 유세비우스 이런 그 학문적 그 라인이 있는 거죠. 디오클레시안이 박해를 시작을 한 후에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또 동방 부제가 되면서 팜필로스가 이제 그러니까 좀 평안한 시대도 있다가 박해가 또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오면서 팜필로스가 체포돼요. 그리고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 유세비우스는 감옥에 있진 않았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공저를 하게 되죠. 오리겐의 변호. 그래서 5권까지 쓰고 6권은 유세비우스가 나중에 마무리를 합니다. 유세비우스는 투옥되지 않았거나 짧게 투옥되었거나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유세비우스가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위 계층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써서 빼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풀려났을 거라고도 보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세비우스의 어떤 오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같이 감옥에서 죽어야지 어떻게 혼자 빠져나오는가.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저술인 교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교회사에 대한 지식의 절반 이상을 이분이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자 역사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틴이 이제 동맹을 하게 되고 그 동맹이 밀라노 칙령으로 알려진 그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300년 동안 정말 치가 떨리는 고난의 3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한다고 황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던 이 황제가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독교 학자로서 성경 학자로서 역사가적인 안목으로서 이거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방불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공감이 되시죠? 300년 넘도록 그렇게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살았는데 황제가 아니 뭐 동네 총독도 아니고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칭송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도대체 뭐 열 번의 재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말 꿈인가 생신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적인 엄청난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게 되게 유세비우스의 역사관, 그의 성경관, 그가 생각하는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역사 속의 어떤 일들을 항상 이렇게 막 해석을 막 지나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죠. 심지어 IMF가 우리나라에 온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도 있는 거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 어마어마한 이 300년 동안의 탄압이 끝나 박해가 끝나고 자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느낀 거예요. 콘스탄틴이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되는 게 3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이렇게 황제, 부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나눠서 통치를 하다가 전체 황제가 돼요. 322년에. 그 전 315년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관할하는 가이사랴 감독이 되는 거예요. 유세비우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좀 슬픈 거는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은 그냥 학자로서, 성경학자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는 역사가로서 이렇게 좀 연구한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이 크잖아요. 그 감독이 됨으로써 이제는 행정가로 살아야 되는 이런 변화예요. 그게 되게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20세기에 참 큰 인물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마드라스 인도에서 선교사로 정말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했는데 이 행정력이 뛰어난 리더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큰 자리로 자꾸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었고 그런 것이었지만 어떻든 걸 이제 감당을 하는데 그런 일이 그 유세비우스에게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세비우스를 얘기할 때 비슷한 이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의 그 지명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고. 교회의 위기가 생겨요. 그동안의 교회의 위기는 뭐예요? 바깥에서 오는 박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박해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 나오죠? 안에서 나옵니다. 이게 교회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의 평화와 통일성을 중요하게 여긴 유세비우스는 당연하죠. 주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처음에는 친아리우스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품고 가자 이런 거예요. 품고 가자.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품고 가자. 근데 그러다 니케아웨이가 이제 콘스탄틴의 주제로 열리게 되죠. 니케아웨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다음으로 전체 교회가 모이는 두 번째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리우스가 쫓겨나게 되죠. 그때 이제 반 아리우스의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니케아 회의 이후에 다시 또 친 아리우스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문제에서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는 조금 좋은 판단을 하지는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약점이겠죠. 근데 이분이 콘스탄틴에 대해서 가진 입장을 보면 니케아웨이에서 교회의 복리와 통일을 추구하는 콘스탄틴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재위 3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교회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성묘교회 여기 성묘교회 봉헌식을 하는데 콘스탄틴이 왔어요. 이 엄마가 이제 자기 엄마가 이렇게 막 한 거니까 또 왔어요. 그 또 콘스탄틴 재위 30주년을 기념하는 거 같이 하는데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을 칭송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 역사에 유세비우스가 천하의 아첨꾼이다. 이제 이런 불명예를 사실 얻게 되는 결정적인 대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세비우스를 좀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더둘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베스도 각하여 이렇게 하면서 말, 그러니까 이게 수사학적인 것들이 과거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국회도 보면은 제가 많이는 안 봐요. 그렇지만 가끔 보거든요. 그래 보면 존경하는 암흑의 의원님. 근데 속으로는 전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얼굴에 이렇게 써 있는데 존경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옛날 그 영국의 정치적인 문화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유세비우스와 콘스탄틴의 접촉이 그렇게 굉장히 친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간헐적이고 또 편지 같은 게 왔다 갔다 했기도 했고 그리고 단시간에 걸친 것이었지만 유세비우스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학자였고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유세비우스와 친해질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을 거예요. 천재잖아요, 콘스탄틴은.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지지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죠. 337년에 콘스탄틴의 사망 후에 유세비우스는 교회의 평화를 가져온 이 지도자 콘스탄틴에 대해서 최상급의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하지 않았던 걸 죽은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콘스탄틴을 우리가 속을 들어가 볼 수는 없죠. 근데 되게 이 사람 복잡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정치인인데 유세비우스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의 행동은 무비판, 그러니까 유세비우스의 행동은 무비판적이긴 했지만 아첨배의 행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게 이제 그냥 너무 고마운 거죠. 300년 동안의 그 고통을 종지부를 찍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유세비우스의 감사는 콘스탄틴의 존재와 업적이 그 시대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 미친 깊은 영향을 보여주고 드러내요. 그래서 이제 어용신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가 이게 무슨 장르겠어요? 이런 게 시작됐다고도 볼 수 이런 연결점들이 있다. 유세비우스의 주장,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로마 제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본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변증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역사는 결국 기독교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로마가 이룩한 평화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룩한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정하신 도구다. 이런 관점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관점에서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있는 바람에, 그리고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공용어인 헬라어,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헬라어, 학자들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라 그 헬라어로 이 넓은 제국이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리고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가 군사 정복을 위해서 깔아놓은 그 도로망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혼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준비였다.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유세비우스는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해줬으니까. 그전에는 택도 없는 말이죠. 택도 없는 말이죠. 그 다음 주장이 중요합니다. 신앙과 제국은 상충적 관계가 아니다. 지난 300년 동안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신앙과 제국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주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잡혀가야 했단 말이에요. 상충적이라고 느꼈다고요. 근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을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가 그전에는 굉장히 대립적 관계 속에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자 교회와 세상, 교회와 국가가 굉장히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콘스탄틴 이후의 새로운 상황은 인류 역사가 지향하는 복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보고 이 점은 유세비우스로 하여금 시대의 흐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할 때는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죠. 선지자들도 그랬죠. 근데 그걸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친해졌으니까, 고마우니까. 그래서 콘스탄틴의 경솔함과 잔인성들을 알고 있었지만 유세비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콘스탄틴이 스포츠, 잔인한 스포츠, 사람 죽고 막 그런 격투기가 아니고 뭐죠? 검투 경기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콘스탄틴에 대해서 무엇을 기술하고 무엇을 생략했는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 신학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형성되면서 전통적인 주제들 가운데 일부를 포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예민한 성경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쓰여졌을 때 예민한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에 대한, 황제에 대한, 이 세상의 열강들에 대한 판단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할렐루야 그 살떨리는 그 찬송이잖아요.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다. 그 내년에는 우리 전곡 다 할 수 있겠죠? 메시아? 전곡 말고 전곡 중에서 좀 골라서 한 18개만? 기대합니다. 근데 예, 깜짝 놀랐네. 물이 열려가지고 내가 잘못 근데 핸델이 천재예요. 콘스탄틴보다 더 천재 같아요. 불을 딱 끄고 핸델 한 3시간 거의 3시간 2시간 넘나? 2시간 3시간 사이인데 그걸 불 끄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방에서 혼자 되게 행복했는데 그 곡 하나하나가 다 성경 구절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들 아닙니까? 핸델이 신학자였다는 거 아시죠? 바흐도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천재죠. 근데 이런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지금도 되게 복잡한 관계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이 되게 많은 논문을 쓰는 주제예요. 근데 여기서 국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영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딱 겹쳐져 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어려운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신약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초대교회와 신약 속에 복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므로 부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자 관리의 비유, 뭐 세리와 사께 아니지? 세리와 사께오, 세리가 사께오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런 비유들을 볼 때 1세기, 2세기, 3세기에서 빼앗기고 쫓겨나고 하는 속에서 부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귀족들도 있었고 믿는 분들 가운데. 근데 그런 분들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근데 콘스탄틴부터, 그러니까 포스트 콘스탄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부와 사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현저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번영 신학 같은 것들도 여기서 이렇게 파생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반발이 또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반발이 수도원 운동이에요. 유세비우스와 많은 신자들은 박해받던 교회가 권력 있는 자들의 교회로 변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변화의 위험성을 의식하지 못했을까? 이거 질문이에요. 저의 질문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을 때 성경의 가르침이 바뀔 수 있는가? 또는 예를 들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했을 때 못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제가 시험 보겠어요. 여러 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1.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2. 뭐, 어떻게. 가난한 사,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냐? 2. 1이에요? 2에요? 아, 그럼 3번이에요? 뭐예요? 궁금해요. 아까 김성효 집사님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호남 신학교 신학생들 3학년생인데 그 하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구원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부자가 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자도 못 들어가면 나는 더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못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서 주님은 부자를 차별하시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대하셔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비를 보시면 유세비우스는 당시 건축되던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을 기쁨과 자랑 속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예배의식의 변화는 세속 귀족층과 흡사한 종교 귀족층이 형성되게 되고 성직자들과 평신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교회는 제국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저는 유세비우스를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그동안 정말 땅 파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화려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당들 영광스럽다는 게 그냥 우리의 외관상 보는 거죠. 예배당들이 막 삐까번쩍하게 막 세워지는 거죠. 황제가 후원해주고 막 세워지는 거죠.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왔을 때 학개스가랴의 지도 밑에서 수룹바벨 지도 밑에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게 솔로몬의 성전만 하지 못했으나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혹시? 정말 열심히 교회가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보다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정말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제 모교회, 성도교회는 6.25 터지기 한 달 전인가 머릿돌을 놨어요. 그리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다 부산으로 피난 내려갔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전쟁이 종전되기 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또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지 같은 예배당이 아니라 그지 같은 신세에서 뭘 그렇게 가졌겠어요. 이북에서 내려올 때 다 땅 다 놓고 오고 다 놓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 나가지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예배당을 졌어요. 멋진 예배당이에요. 고딕으로 그 옛날 건축 50년 53년 4년에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고향 신앙 때문에 고향 버리고 내려와서 그 수고 정말 유세비우스의 감격은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3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탄압을 받다가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당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성가대가 막 그냥 우리까지 허접한 이런 게 아니고 아니 허접한 게 아니 그러니까 외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나 눈이 띄어진 사람에게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인지 목사님인지 알 수가 없는 막 관을 쓰고 막 이렇게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조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귀족층이 종교 귀족이 생기는 거고 평민이 생기는 거고 평민들 할 게 없어요. 노래도 못 불러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그게 사무엘상에 보면 8장에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멋있지 않냐고. 근데 왕이 없는 게 이스라엘의 특징이거든요. 축복이고요. 왕이 생기면 그 왕 수발 들어야지 그 왕 매기느라고 또 그냥 다 우리 고생하고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뭐 삼성입니까? 삼성교회, 현대교회, 뭐 또 뭐 있습니까? 대우는 너무 좀 그래도 장로님이 옛날에 계셨기 때문에 대우교회 뭐 이런 겁니까? 뭐 트럼프 타워처럼 뭐 트럼프 철치 뭐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근데 제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는 자기가 발전시킨 역사의 구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교훈의 근본적 주제 가운데 하나를 상실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됐어. 다 됐어요. 주님 재림 안 하셔도 오케이? 아무 불편함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맹점이 된 거죠. 유세비우스는 노골적이진 않지만 콘스탄틴과 후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개인 구원 외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평화와 정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초대교회의 소망이 간절했는데 핍박받을 때는 이게 이제 완성됐다고 느끼는 거죠. 아이러니는 주님의 재림 내세의 소망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단과 분리주의자로 정죄받았다는 사실이죠. 현실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평가. 콘스탄틴의 등장과 그가 가져온 평화는 대적들을 물리친 기독교의 최후 승리라는 주장은 유세비우스가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기보다는 당시 일반 성도들 사이에 유포되었던 느낌이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대변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유세비우스는 공식적 신학, 이게 official theology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공식적 신학 또는 어용신학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창시자가 아니라 마침내 교회를 박해해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던 수많은 신자들의 대변인으로서 선 것이 이제 소위 어용신학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게 출발하게 된 게 아닌가. 콘스탄틴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이 너무나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고 교회에 큰 유익을 주었던 근데 그 유익은 진정한 유익이었는가. 이런 질문. 그렇다고 해서 그 유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러면 박해받고 그냥 그 죽음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인가? 그렇진 않죠. 쉽진 않은 문제이죠. 그래서 교훈과 적용을 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 구분에서 실패할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지 않아요, 사실. 세상과 차별화된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면 쟤네들이 되게 허접해 보이는데 뭔가 있어. 이게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 뭔가를 우리 가지고 있나? 보여주고 있나? 이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뭐 굉장한 신학적 그 기반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교회주의라는 게 되게 위험한데 개자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개교회. 근데 개교회라는 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 교회 지상주의예요. 지역교회 지상주의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3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고 편의시설과 주차와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정말 부러울 게 없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신학적 배경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 속에서 주님이 안 오셔도 너무 즐거워요. 굳이 주님이 오시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즐거움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죠.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가 천국이지 무슨 또 다른 천국이 필요해. 근데 그런 가족이 사실 없죠. 없는데 우리는 되게 이제 이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는 하셨지만 여러분 그게 맛본다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히브리서에 맛본다. 이게 테이스트 하는 거예요. 테이스트 하는 거. 맛보는 거죠. 맛보는 게 여러분 슈퍼에 가면 시식코너 있잖아요. 저녁 직전에 그 큰 마트 가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다 주워 먹고 한 바퀴 돌면 이제 저녁 식사 끝나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시식하는 게 그게 배가 부르겠어요? 시식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면 좀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시식 정도는 해요, 천국을. 세상에서. 시식은 해요. 배불리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위험한 일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도 그게 다 깨어지게 마련이지만, 그런 혼동,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등지고 속세를 떠나라는 말인가? 그런 말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직장 그만둬라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는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견물생심이라고 옛날에 우리 선배가 그런가? 중국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견물생심. 육신의 정욕. 아, 견물생심은 안목의 정욕이구나. 죄송합니다. 이생의 자랑.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학벌, 뭐, 돈, 재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이것도, 콘스탄틴 이후에나 가능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그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미국의 그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트럼프를 가리켜 고레스 왕이다. 또 다니엘이 아니고 다윗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신중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현대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정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죠. 유세비우스가 맨 앞에 얘기한 거,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그냥 콘스탄틴, 하나님의 택하신 콘스탄틴의 업적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배우들도 뭐 상 받을 때, 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럴 때, 막, 조마조마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 또 상 받고 내년에 또 무슨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마조마 하잖아요. 저렇게 말을 좀 죽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말은. 근데, 신중해야 돼요. 우리 사람을 높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살 때, 존 메가도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알시스 프로 목사님하고 또 여러 이제 한 목사님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갔는데 그 존 메가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CJ 메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존 메가던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강사 소개를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이제 막 이렇게 띄웠어요. 그랬더니 존 메가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오늘 다 들었다고 했던가?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거 되게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려한 교회당을 건축하는 게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영역 같아요. 이제 실용적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유세비우스가 정말 너무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 정말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예배당이 지어졌을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그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쏟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니까 긴 역사 속에서 그 시점을 비교해서 보니까 아, 그가 꼭 그렇게만 할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세비우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한 3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역사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마음껏 정말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시대 속에서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그런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우리 모두가 목사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잠자면 또 큰일 나겠지만. 그런 성도들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존재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유세비우스 같은 그런 교회사가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지식을 또 얻게 되는데 그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또 실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돌아보면 또 콘스탄틴도 하나님께서 참 큰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게 하신 왕이었는데 그 또한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혼돈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겸손하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